스가랴 7장
1317면입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의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50년 만에 이제 처음 귀환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 귀환한 지 2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었던 때는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다시 시작하고 학계와 스가랴의 이제 권고를 통해서 이제 귀환한 지 20년 가까이 만에 다시 성전 재건하기를 시작해서 공사를 한 반쯤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때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이 이제 그 에피소드인데 이 에피소드를 좀 함께 살피면서 신자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그 베델 사람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는 일이 있죠. 3절에 그 문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뒤에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 지금 울며 근신한다는 것은 이제 금식을 하는 일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올 5월에도 금식을 계속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금식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5월의 금식은 예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부터 한 7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던 일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일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일을 슬퍼하며 지난 70년 동안 금식해오고 있는데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그만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문의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정하지 않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사실 베델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면 예전에 북왕국 여로보암이 자꾸 남쪽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장소지요. 그래서 이후 그 북왕국 역사에서 베델은 가장 규모가 큰 우상 숭배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일찍이 그 베델을 벳 아웬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집이라고 불렸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귀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의에 대해서 그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주어지는데 그 답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질문에 대한 답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르라고 전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질문까지 하러 보낸 걸 보면 좋은 뜻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좀 다소 신경질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굳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나 싶게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그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8장까지를 보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 귀환한 백성들이 지켰던 금식 절기는 네 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4월, 5월, 7월, 10월에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두 개를 언급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답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답이 되는 걸까 우리가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자가 70년 동안이나 이런 금식을 잊지 않고 해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화를 내셔야 했을까? 대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게 먼저 드는 궁금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어진 말씀마저도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해오던 금식을 계속할까요? 시절이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바뀌었으니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는 일을 멈춰도 되는 것 아닐까요? 하는 질문이었으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울리는 것은 그래 금식을 그만두어라 라거나 아니면 아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마음대로 한 것이니까 이제는 제대로 나를 위하여 하여라 이렇게 답을 하셔야 맞을 법해 보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그만두어라 라고 답하실 수도 있었죠. 마치 이 조상 때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그렇게 드릴 제사라면 그만두어라 라고 경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혹 그게 아니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제대로 해보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주 앞에 올바른 마음을 보여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맞아 보이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본문은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떼신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그 본격적인 답은 8장에서 이어지죠. 8장 1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8장 18절 19절에서 그 이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중간에 다른 내용이 한참 이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답이 주어지는데 이 답도 금식을 계속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에 대한 답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금식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베델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금식일들 너희들이 지켜온 그 금식일들이 이제는 분위기가 다른 절기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슬픔과 근신의 절기였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새로운 절기 바꾸실 그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표현될 그런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답하시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말했던 그 금식 이게 원래 원인이 되었던 것, 나라가 주께 불순종하여 멸망하였던 일, 금식의 그 원인이 되었던 일이 이제 취소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그 조상들의 그 잘못, 과오, 허물을 기억하며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펼쳐질 삶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라고 불릴 만한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부터의 너희의 삶은 더 이상 금식이 그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 인생이 되는가? 19절 끝부분에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리란 말은 이제 진실함이란 말이고 화평은 서로 평화롭게 사는 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못했던 것이죠. 그 앞에 7장 그 9절과 10절에 보시면 옛날에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라고 해서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그들은 듣지 않고 멸망했죠. 그래서 지금 그 이 문의를 해온 백성들은 그 후예들로 이제 그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너희는 조상대의 그 허물에 눌려서 살 인생이 아니고 조상들에게 내가 그 초대했듯 진리와 화평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으로 너희를 다시 부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이야기, 그 이 질문과 응답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 과거, 이들에게 과거와 오늘의 삶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한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귀한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과거가 너희의 오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마저도 멸망하여 사라졌던 그 과거의 그늘이 더 이상은 너희의 삶을 계속 가리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잘하고 말고가 너희에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점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어렵지 않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보면 과거의 많은 허물들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훨씬 좋았을 것을 모두 다 망쳐졌구나.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어 뭐 돌이킬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는 휩쓸려가는 인생이로구나 하고 느껴질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거라고는 지금 돌아와서 70년째 살고 있는데 20년째 살고 있고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째인데 조상들 때와 같이 나라가 다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위에서 이들이 돌아와 있는 삶을 격려해 줄 만한 상황도 아니고 모두들 우습게 여기고 눈앞에 보이는 것 없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할 거라곤 조상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냥 그렇게 울며 사는 삶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의 인생은 조상들의 허물에 뒤이어 뒷수습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칠 것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이 어제의 허물로 뒤덮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그런 인생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의 오늘은 과거의 허물에 휩쓸리고 말 인생이 아니라고 먼저 얘기해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금식을 안 하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그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은 자, 너희의 인생이 과거의 허물에 덮이지 않을 인생이니 이제부터 잘 해보아라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란 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주어져 있는 주의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사고방식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오늘을 이렇게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을 잘 준비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전략적 사고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행동은 철저히 내일의 그 이루기를 원하는 결과에 비추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저렇게는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그 결과를 확보해낼 수 있다고 이제 우린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자녀들도 이제 그렇게 교훈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또 오늘을 조심하는 이유는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을 투자를 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왜 이걸 해야 합니까? 왜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내일이 좋을 거다. 내일이 오늘 같지 않고 신나는 일이 많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 마치 투자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심정을 하는 얘기죠. 뭐 우리가 그렇게 아기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현재를 항상 그렇게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여기서 얘기하고 해주고 있는 바는 그것과는 좀 달라 보이죠. 지금 7장과 8장에서 오고 가는 질문과 응답을 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이 질문은 이런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조상 때와는 달리 새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됐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성전도 재건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시고 있는데 그 새 출발에 어울리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지금의 상황에 어울릴 행동일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되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 때와는 달리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힘내서 조상들과는 달리 살면 좋겠다. 그러니 주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아까 마치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 있죠. 사람들이 지금 저희 지금 새 출발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새 출발에 어울리는 삶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출발이라고 하고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새 출발이라는 것이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죠. 자, 그것이 지금 7장 5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해온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너희를 위하여 해왔던 것 아니냐? 먹고 마시는 일이 너희를 위하였던 것처럼 밥을 굶는 것도 너희를 위하였던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 70년 동안만이 아니라 좀 전에 읽은 7장 9절과 10절에서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11절에 보듯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라고 했던 그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이제 새 출발한 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엔 새 출발 아니다. 너희에겐 조상 때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환한 백성들을 대하시면서 다시 이들과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이후에 성벽도 다시 쌓게 하시고 이들을 불러 모아 삶을 시작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갖게 되셨던 과제는 이들이 과연 조상들과는 달리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별로 현재에도 과거와 달라지지 않을 현실을 직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과거와는 다를 것이 없다면 이들의 미래도 조상들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결국 멸망할 인생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이들과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미래는 주께서 이들과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삶은 과거와 똑같은 그런 미래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금식에 대한 질문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7장 8절부터 8장 17절까지의 말씀이 되지요. 방금 읽었듯이 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냐면 7장 14절에 있듯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해서 과거를 이렇게 요약하시죠. 너희 조상들로 인해 빚어진 일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런 와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대에 아무런 영광을 갖고 있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과거에 대한 묘사가 끝난 이후에 8장으로 넘어가 보면 8장은 뜻밖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8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두 말씀이 서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이 주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임을 볼 때 7장 후반부와 8장 이 앞부분은 서로 연결해서 읽어야 맞을 것입니다. 7장 앞부분의 이야기는 과거에 패망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해서 너희는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갑자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왜 회복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집니다. 8장 2절에서 보듯이 내가 너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내가 3절에 보듯이 돌아오기로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로 했나? 이스라엘이 이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처럼 잘못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시기로 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몹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7장과 8장 사이의 그 불연속적인 면, 멸망의 과거와 회복의 미래의 이 연결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맞게 될 미래는 오늘이 쌓여 오늘이 쌓이고 채워져 도래할 그런 미래가 아니죠. 이 회복된 미래, 주께서 돌아오셔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와서 금식을 잘해와서 또 진리와 화평의 삶을 잘 쌓아올려 도달하게 될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께서 이루실, 주도적으로 이루실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는 지금 너희가 묻고 있는 그 행동, 오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는 그 너희의 행동은 과거와의 연관 또는 미래와의 연관 속에서 결정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 계속해야 할까요? 그 금식이 과거의 허물 때문이라면 그만두어라, 금식의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식을 행할 일이 아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8장 19절의 말씀도 너희가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회복의 날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이제부터 잘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렇게 도래할 것이죠.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은 오늘의 몫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오늘로 살죠. 그리고 많은 시간은 사실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도 못하고 과거를 한탄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죠. 과거의 영향 그리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마음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오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의 오늘은 우리가 채울 오늘의 삶, 오늘의 행동은 과거의 연속도 아니고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전술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미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로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선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란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 우리에게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라는 품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진리와 화평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은 이 시대에 다시 시작해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상들보다 나라가 멸망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죠. 우리가 잘못을 행해서 크게 교훈을 받지만 그 교훈 때문에 평생 그 잘못을 안 하고 살지 않는 것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왜 회복의 미래가 열렸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래인 것이죠.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진리와 화평의 삶인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면 나중에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해 보려면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사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겠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이웃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살겠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서 그렇게 살면 뭐가 좋을까요?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면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전략적으로 오늘을 올바른 일에 투자하도록 천국에서도 그렇게 부름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은 그 자체로 복된 삶인 것이지 그것이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도모나 노력이나 애를 쓰는 일이 아닌 것이겠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일은 큰 복을 누리는 바로 본격적인 삶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금식을 묻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희의 미래는 너희의 손에 달려있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좀 안심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와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화평의 삶은 결국 이들도 못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정도로 이루지 못할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진리와 화평 말고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주께 물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좋은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 갖춰지지 못한 게 많습니다. 무언가 갖춰지고 나면 그제서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 앞에 말하는 것이 우리겠죠. 자,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자리까지 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희는 또 실패할 것이고 또 넘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 조상 때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며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실패한 채로 놔두도록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미래를 주의 손에 붙들린 자들로 너희가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란, 신자의 오늘의 삶이란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내기 위한 전술도 아니고 투자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주께서 주신 오늘로 만끽하며 살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확보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마음먹고 애쓰고 노력해왔으나 넘어져왔던 일들을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이들에게 다시 어떤 거래를 하려고 금식 말고 이번에는 진실한 삶, 평화로운 삶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근거하여 펼쳐질 것입니다. 신자가 겪게 될 복된 미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한 주의 역사하심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오늘을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복된 하루로 복된 오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무언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늘을 인내하고 애쓰고 하라고 그렇게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살게 허락해 주려고 하셨던 그 삶을 이 성전도 없는 나라도 없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없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열어놓고 계시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오늘 펼치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몫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또 일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이 일주일은 어떤 의미를 띄게 될까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도 몸소 경험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실감하는 그런 오늘로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아니라 천국에서처럼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며 나중에 무엇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삶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도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 속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신 보다 복된 가치와 고귀한 덕목을 기억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 안도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 인생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